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첫 주는 미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행한 첫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양측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기업체 수십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적은 없다며 이란 국민들은 오는 10일 혁명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할 것이고 그 같은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군 중부사령부를 방문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은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동맹에 완전하고 적절한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요청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해공 해병대 요원들과 오찬 뒤 가진 연설에서 퇴역 군인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슬람 급진 테러 격퇴와 미국 내 테러 근절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 오늘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과 난민 허용에 대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며 이를 중단시킨 1심 판사의 명령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정부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개 주 법무장관과 미국 시민자유연합 100여 개 기업체 등이 행정명령 철회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가 수많은 수감자들을 처형해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새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마스쿠스 외곽의 사이드나야 수용소에서 5천에서 1만 3천 명의 수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형됐다며 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희생자 대다수가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직 경비와 구금자, 판사, 변호사 등 증인 80여 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가 독립적인 단체들의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도록 촉구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군사훈련용 항공기 66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타이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중산과학기술연구소는 이들 항공기가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계획 서명식에서 새로운 모델의 고성능 훈련기에 21억 9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타이완의 미래 공중전투능력 개발에 토대를 쌓고 항공우주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로마교황청 바티칸에서 열리는 장기매매 반대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내 가톨릭교회 문제로 교황청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측의 관계 개선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장기 거래를 금지하는 첫 규제를 발표했지만 장기 기증 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장기 밀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되게 민망함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이 옷이 나만의 개성과 또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과 의류업체 H&M이 합작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옷을 만드는 기술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손전화에 있는 구글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날씨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되면 이를 토대로 맞춤 옷을 제작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살면 털 소재를 사용하되 사용자가 사교 모임이 잦다면 보석 장식을 활용해서 멋을 내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옷을 사용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구매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재질이나 색깔, 디자인을 직접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5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에밀루 해리스의 노래입니다. Pledging My Love, 사랑의 서약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목요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국 인사인 캐리 람 전 총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을 답방해달라고 요청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금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 날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새 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와 에너지, 또 인공지능 등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포괄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할 방침인데요.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안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미국 현지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제안할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그리고 외무성이 공동으로 준비한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시장에서 일자리 7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파격적인 미일 경제 협력 방안이라고 일본 정부는 오늘 설명했습니다.
예, 그 어떤 분야에서 이 4,500억 달러 규모 시장이 생기는 건가요?
일본 재무성은 고속철도와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등 세 가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이 새로운 시장을 미국 내에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부문은요, 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에 1,500억 달러를 추진하게 되고요. 추진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미국 곳곳을 잇는 철도와 터널,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가 되겠군요.
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민간 항공기 생산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가 로봇 산업인데요. 이 로봇과 인공지능 또 이와 관련된 사이버 안보 관련 시설을 미국 내에 짓는 것도 일본 측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와 안보상의 필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미 상무부 자료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일본이 자동차 수출 등에서 불이익을 보기 전에 미국 내 투자와 미국 내 생산 그리고 미국인 고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발빠르게 일본 측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보상의 필요라는 건 뭘까요?
예,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받을 방침입니다. 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작은 섬들인데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서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이 섬들을 갸오위다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의도군요.
맞습니다.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에 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포함된다고 확인했고요. 오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어 철자로 줄여서 나토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입니다. 오는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이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줄곧 이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비용을 내지 않아서 미국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한물간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유럽 지역 안보에 나토가 필요 없다는 나토 무용론을 강조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나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었던 지난달 28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100%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처음으로 나토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했던 일인데요. 이 엊그제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 해서 나토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지지를 약속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나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미 통합특수전사령부와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군 지휘부에게 우리 미국은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은 다시 한번 지적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유럽 지역 안보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무용론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회원국들의 비용 부담 압박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규정된 방위비 분담금 방침을 지키는 곳은 미국과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 5개 나라뿐이라고 CNN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이어가기로 한 나토, 어떤 조직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나토는 과거 동서 무력 경쟁 시대에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 1949년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 나라가 참가해서 발족시킨 집단 방위기구입니다. 지금은 2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이 계속되면서 이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다음 달 홍콩의 행정장관 후보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홍콩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 선거가 다음 달 열리는데요. 이 선거에서 중국 정부가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홍콩 현지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홍콩 정부기관의 장관급을 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무사장은 이 모든 장관들을 아우르는 총리에 해당합니다.
네. 자,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을 중국 정부가 지지하기로 한 배경이 뭡니까?
예,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인물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데요. 이 전체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이 장 위원장이 최근 중국 선전에서 이 친중국파 홍콩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이 람 전 정무사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졌고 애국심을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홍콩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는 합니다만 중국 정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거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다음 달 26일 진행되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로 실시되긴 하지만 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보통 선거는 아닙니다. 예, 게다가 선거위원회가 친중국 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이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번에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선전에서 만난 홍콩 정재계 인사들은 대부분 이 선거위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특정 후보 지지 의사까지 밝힌 겁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당초 재선 도전이 점쳐졌던 렁추닝 행정장관은 얼마 전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이 캐리 람 전 정무사장 외에도 이 존 창 전 재정사장 그리고 레지나 입 신민당 주석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 문제를 놓고 오늘 구두 변론을 청취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 위해서 마라톤 연설을 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대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과 소수계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백인 남성이 주를 이룬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으로 향해 있습니다. 제9항소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이 구두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그 뒤에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learly, the law is on the president's side. The constitution's on the president's side. He has broad discretion to do what's in the nation's best interest.
네, 법과 헌법은 대통령의 편이라고 이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소송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건데요.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7개 나라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 워싱턴 지방법원의 이 로바트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그러자 정부가 즉각 항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까지 이 자세히 견해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단순히 이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전화로 이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듣겠다는 겁니다.
네, 자 양측이 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주장을 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 측의 주장부터 보죠.
네, 이 앞서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듯이 이민이나 외교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의 재량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무부는 1952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 법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1986년에 이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 쿠바와 리비아, 러시아 등 일부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또 미네소타주의 주장은 뭡니까?
네, 행정명령이 다시 시행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법무부가 근거로 든 이민국적법이 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고요. 또 이 법은 1952년 법은 이 1962년에 개정된 이민국적법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1965년 법은 국적에 따라서 이민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이 7개국 국적자가 그동안 미국 땅에서 테러를 저지른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쪽에 여러 기업과 또 이 전 행정부의 관리들도 동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존 케리, 매들린 올브라이트 이 두 전 국무장관하고요. 97개에 달하는 미국 첨단 기업, 또 16개 다른 주들과 여러 인권단체가 행정명령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첨단 기업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80명이 넘는 교수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 정지시킬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예.
결국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여부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식으로 지명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이 이 규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장관 지명자 명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었죠.
네. 자, 이렇게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오늘로 연기됐다고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령하고 24시간 마라톤 연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연설을 계속했는데요. 현재 이 디보스 장관 지명자에 대한 표는 50대 50,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동참한 건데요. 여기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은 디보스 지명자가 이 공립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찬반 표가 동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이 상원 의장인 이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디보스 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이 공화당에서 추가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디보스 지명자의 인준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늦추기 위해서 연설을 계속하는 건데요. 이 공화당 의원 단 한 명만 더 이 마음을 바꾸면 되니까 계속 설득 작전을 펴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설득 작전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중도 성향의 페투미 의원에게 공을 들여왔는데 지난주에 또 투미 의원이 디보스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명자들 가운데 논란이 나온 경우 뭐 디보스 지명자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이 왜 유독 디보스 지명자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인준청문회에서 이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이 디보스 지명자는 차터스쿨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차터스쿨은 정부 지원을 받긴 하지만 교육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 교과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비판자들은 이 차터스쿨이 정부 예산을 빼앗아갈 뿐 일반 공립학교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보다는 일반 공립학교 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이 상원의원들 사무실이 이 디보스 지명자 인준과 관련한 시민들의 전화로 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벤 홀렌 의원은 그동안 14,0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대부분이 반대 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지명자들의 인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디보스 지명자처럼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이 언론의 관측입니다. 현재 상원은 52석 대 48석으로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예.
이 공화당 의원들이 합심한다면 나머지 지명자들의 인준안이 결국에는 모두 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대법관 인준안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고 이 표결에 붙이려면 의원 60명,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과 소수 인종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여성과 소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조사보다 조금 오른 건데요. 그리고 또 뭐 최근 6년간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백인 남성의 비율이 3분의 2가 넘 오면서 여성과 소수계가 대기업 중역에 오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이 컨설팅 자문회사 딜로이트와 이사회 다양성 협회가 포춘 500대 기업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4년 전 결과와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흑인의 경우를 보면 흑인 남성 임원의 경우 4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서 1%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흑인 여성은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수계 중에서는 그래도 흑인이 약 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중남미계의 경우에는 4년 전보다 8석이 늘어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의 약 3%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중남미계의 경우에는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거기에 비하면 이 대기업 임원의 비율은 좀 낮지 않나 싶군요. 뭐 흑인이나 아시아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협회의 로널드 파커 회장은 여성과 소수계가 늘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2026년까지 전체의 4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인구 추세에 맞춰서 이 산업계도 이런 소수계나 여성 임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이나 소수계 임원이 좀 더디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 보고서는 일단 전체 임원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500대 기업의 임원 수는 지난해 5,440명으로 7년 전에 비해서 20여석이나 더 줄었고요. 이 한 기업당 임원이 보통 9명에서 11명이다 보니까 이 다양성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평균 임원의 임기가 8년에서 10년에 이르고요. 또 대부분의 기업이 임원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뭐 여성이나 소수계가 기업의 임원이 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많은 임원이 70대 고령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기업들이 이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금융회사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이나 콜라로 유명한 펩시코 등의 경우 여성과 소수계 임원을 최소한 한 명씩은 두고 있고요. 특히 이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뭐 커피로 유명한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달 3명의 이 소수계 임원을 추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주주들의 승인이 나온다면 스타벅스 임원 14명 가운데 여성이 29%로 소수계가 36%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노래입니다. For the good times, 좋은 시절을 위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Don't look so sad. I know it's over, but life goes on, and this old world will keep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d some time to spend together. There's no need to watch the bridges that were burning.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cross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s. You'll find another, and I'll be here if you should find you ever need me. Don't say a word about tomorrow or forever.
time enough for sadness when you leave me.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cross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s, for the good time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간 공석이었던 연방대법관 자리에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면서 닐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듯한 모범생 출신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49살입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 최초로 여성 환경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고서치 판사는 1988년에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요. 이어서 1991년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역시 우등으로 졸업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하버드 대학원 졸업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서치 판사라는 지인들은 고서치 판사를 반듯한 모범생 출신의 타고난 법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부인 루이스 씨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
닐 고서치 판사는 1991년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은 데이비 센텔 판사의 서기를 시작으로 바이런 화이트 전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현 연방대법관 등 쟁쟁한 판사들 밑에서 일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Justice Kennedy was incredibly welcoming and gracious. And like Justice White, he taught me so much. And if you've ever met Judge David Sentell,
닐 고서치 판사가 연방 대법관 지명을 수락하면서 자신을 법조계로 이끌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후 고서치 판사는 민간 법률회사와 법무부를 거쳐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When he was nominated to the 10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 was confirmed by the Senate unanimously.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1991년 당시 43살이었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이래 가장 적은 나이에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닐 고서치 판사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한결같은 표현들인데요. 닐 고서치 판사가 지명을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 is the role of judges to apply, not alter the work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s.
판사란 의회가 만든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를 수정하거나 고치려 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고서치 판사를 1년여 전에 사망한 미국 사법계 보수주의의 거목이자 열렬한 헌법 원칙주의자였던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의 뒤를 이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서치 판사는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과 가끔 낚시를 하던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현재까지 낙태와 직접 연관된 재판은 한 적이 없어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한 고서치 판사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는데요. 민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고서치 판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걸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낙태 반대자들은 고서치 판사가 성공회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하지만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또 민간 사업체 고용주들이 종교상의 이유로 피임약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아있는 관문, 당원, 인준.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시대를 막론하고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He is the man of our country and a man who our country really needs and needs badly to ensure the rule of law.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지명자가 논쟁할 여지 없이 자격을 갖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를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차관 대행을 지낸 닐 KTR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뉴욕타임스에 고서치 지명자는 법치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면서 정당을 떠나 인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우호적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지명자의 보수적인 성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전에 내렸던 판결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방대법관은 상원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으면 임명되는데요. 하지만 현 상원 규정에 따르면 소수당은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 투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는 이른바 종결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수당인 민주당은 고서치 판사의 인준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 바로 이 절차 투표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법조문과 원칙을 중시하는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 과정을 통과하고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응,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 무엇을 모면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면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른 빈센트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2월 7일 오늘. Oh yeah,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I want to hold your hand. 레디비로 유명한 영국의 4인조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날 뉴욕 케네디 공항에는 3,000명이 넘는 팬들이 나와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로 구성된 비틀즈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를 위해 수백 명의 경찰도 동원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곧장 텔레비전 인기 프로그램인 에드 설리반 쇼에 출연합니다. 이어 비틀즈는 워싱턴의 콜리시엄 경기장과 뉴욕의 카네기홀 공연을 포함해 10일에 걸쳐 순회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비틀즈의 인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1906년 2월 7일 오늘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당시 중국의 제11대 황제였던 광서제의 동생인 순친왕 제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인은 이후 3살밖에 안 된 나이에 서태후에 의해 청나라의 제12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푸이가 태어났을 당시 청나라의 황제는 광서제였지만 그는 이름만 황제였을 뿐 모든 권력은 그의 이모인 서태후에게 있었습니다. 이후 광서제가 죽자 서태후는 당시 3살 된 광서제의 조카 푸이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또다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서태후마저 곧 숨을 거두고 푸이는 전대 왕들의 왕후들과 환관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즉위 3년째 되던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자 부인은 그나마 허수아비였던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자금성에 갇혀 살게 되고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후 부인은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면서 다시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이 자리 역시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두 번이나 올랐으나 아무런 권력도 누리지 못했고 평민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그의 인생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중국의 근대 역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